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휴전 협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의 전투 양상이 지난 2월 말 발효된 휴전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시리아군이 북서부 지역의 반군 장악 지역 두 곳에 최근 공습을 가해 민간인 44명을 숨지게 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휴전 위반은 주로 시리아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 역시 시리아에서 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우려되지만 여러 곳에서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전투기들이 어제 마라트 알 누만 마을의 한 청과물 시장과 인근 카프란벨 마을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유럽연합이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규정을 2개월 내에 완화하지 않을 경우 이민자들에 관한 유럽연합과의 합의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터글루 터키 총리는 어제 유럽연합 의회 연설을 위해 독일 스트라스부르크로 향하는 길에 터키는 유럽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유럽은 약속한 자금을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부터글루 총리는 또 합의 뒤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이민자들은 하루 평균 60명까지 줄었고 때로는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다며 이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은 지난달 18일 터키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모두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터키는 대신 유럽연합으로부터 시리아 난민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제공받고 유럽 비자 완화를 약속받았습니다.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살만 사우디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예멘 사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오랜 동맹국이지만 최근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가 ISIL과의 전투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미국과 세계 열강들이 이란과 핵 합의로 수십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풀어준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 간 협력기구인 나토 러시아위원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회의는 지난주 러시아 전투기들이 발틱해에서 미 해군 전함 가까이 근접 비행한 사건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와 긴장이 고조될 때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28개 나토 회원국 대사들과 러시아 대표가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작전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나토와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냉각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크게 쇠퇴했다고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발표한 연례 언론자유보고서에서 세계가 새로운 선전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자유토론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언론인들에 대한 피해망상을 키우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민영언론은 점차 기업의 이익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에리트리아가 최악의 언론자유국가로 지목됐으며 시리아, 중국, 북한의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집트와 터키의 경우 정부의 독재 성향 강화로, 리비아, 예멘, 부룬디의 경우 안보 상황 악화로, 그리고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관영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로 언론 자유가 쇠퇴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미국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60%의 득표율로 각각 25%와 15%에 그친 존 케이식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클린턴 후보 역시 58%를 득표해 42%를 얻은 버니 샌더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강력한 국제사회 압박으로 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 changes that we've seen.
한국 내 탈북자 절반 이상은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위치는 낮지만 자녀 세대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5월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로 상당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강포럼 초청연설에서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등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현재까지 4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북한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보류하거나 중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5월 초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양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도발 억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북한의 추가 도발은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립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윤 장관은 중국이 반발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와 관련해선 사드 문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핵심이라며 이런 요인이 사라지면 논란도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필요하다면 이 같은 한국 측 입장을 중국에 여러 방식으로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외교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 세계 차원에서 위기의 일상화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한 배에 탔다는 마음으로 노를 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과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엔 박 대통령의 방문 이전에 윤 장관 자신이 먼저 방문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청와대에서 제2차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전략 협의에서 미한 양국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유지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세 나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핵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 한일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했으며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견제 또는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며 주한미군은 이에 대비해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e changes that we've seen are all provocative and more dangerous.
북한이 최근 도발적이고 더욱 위험하게 변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유혈 충돌을 일으키고 배를 침몰시키며 인구 밀집 지역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군 기지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들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년간 더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견제하거나 조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일련의 도발 사태를 내부적으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군 지휘관으로서 김 제1위원장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KN-08 missile is one of the capabilities that we see North Korea trying to develop. We haven't seen success on that yet. We know that that's
대륙간 탄도 미사일 KN-08의 경우 북한이 아직 개발 과정에 있지만 이 기술이 성공하면 미국 본토에 더욱 많은 지역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미사일 기술이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결합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따라서 미 본토와 한국, 주한미군을 방어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은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eans that we have less and less warning about what can occur. We take for example that
북한이 보유한 11만 6천 기의 포 가운데 대부분이 비무장지대의 반경 60km 이내에 배치돼 있어 경고 시간이 극도로 짧으며 이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군이 비록 훈련을 충분히 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재래식 무기 규모가 세계 4위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은 국가가 북한에 대항하는 연대에 합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브룩스 지명자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고위 군 관계자들과 깊은 친분을 쌓았다며 이런 인맥을 활용해 대북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지명자는 1980년 미 육사를 졸업하고 독일과 한국에 근무했던 야전 작전통으로 인준될 경우 흑인으로서는 첫 번째 주한미군 사령관이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3자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새무엘 라클리어 전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미중관계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미한중 3국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ultimately have to have a dialogue and continued dialogue about what happens as Korea, North Korea.
미한중 세 나라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나 변화로 한반도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반드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상황은 6.25 전쟁 직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o now through three generations of the Kim family, we have a still what I would consider a failed state.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진 실패한 국가로 주민들은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식량난에 시달리며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한국과 미국을 부적절한 이미지로 둔갑시켜 군사적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을 보다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연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군사 관계를 유지하며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붕괴 우려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더 신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인식이 바뀌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for decades have mistrusted the US position in Korea more than they worried about a collapsing North Korea.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분명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클리어 전 사령관은 지난해 태평양 사령관을 끝으로 43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 외교협회가 밝혔습니다. 이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는 19일 올해 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외교정책을 비교 분석하면서 북한 문제에 관한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발언 등을 통해 후보들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한 겁니다. 외교협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평양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또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협회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외교협회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역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협회는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일본의 핵 개발을 제재할 수 있음을 내비쳤고 한국과 일본이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미국이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협회는 전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미 해군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핵물질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케이식 주지사는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방어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협회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의 뉴욕 방문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 제재의 무게를 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리 북한 외무상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북한 측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는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앞둔 준비 상황과 관련해 대북 제재가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강화된 시기이고 이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대규모 행사 준비 동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당국은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외화벌이 창구 다각화를 비롯한 우회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민생용 광물 수출은 허용한다는 제재 예외 조항을 이용해 소속을 바꿔서 민생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의 현지 기업 176곳을 대상으로 두 차례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김병현 교수에 따르면 북한 광물 수출 기업의 70% 이상은 군이나 당 소속입니다.
중국의 수협체가 이게 민생용인지 어떻게 확인할지 그런 것도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북한이나 중국이 이런 자기 이익들을 노리기 때문에 뭐 이런 구멍들을 또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이제 그거를 좀 확대해서 이제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의 경우 중국 측의 선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재 국면에서 수출용 석탄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조정을 통해 일부는 문을 닫거나 조건이 좋은 탄광들은 내각 소속의 국영 부문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제재 조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북한의 민수용으로 돌림으로써 수출 감소를 만회하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상대 정은희 교수는 수출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 내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던 무연탄의 경우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 주민들이 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다며 북한 내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무연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는 수출탄은 단가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열량이고 질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막히면서 근데 수출 길이 차단되니까 싼 값에 장마당이 이제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석탄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판매처가 많지 않은 데다 내수용 석탄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석탄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생산을 지속하는 탄광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그걸 팔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북한 내부에서 석탄을 팔 수 있는 거는 장마당에서 개인들한테 파는 것밖에 없어요. 판매처가 많지 않고 일단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은 그 많지 않은 시장에 석탄가격은 또 폭락할 거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또 싸게 팔아야 될 거고 이러면서 탄광의 온전한 순환재 생산이 어렵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 제품의 대중 수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류는 광물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으로 북한은 대중교역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광물 수출이 줄어들자 대신 섬유나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해 낮은 임금으로 외국 기업의 임가공 주문을 받거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을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임가공 형태의 대중 의류 수출이 확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의류 수출은 광물 수출에 비해 외화 가등률이 높지 않은 데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북한에 대한 위탁 가공 주문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입니다.
중국의 수출 경기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수출용 임가공을 수출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임가공에서 내다파는 것은 수요는 줄어들 테고 반면에 소위 내수형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로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내수형 경제로 그렇게 되면 그 중국 내수시장을 향한 인가공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인가공 수출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일단은 인가공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대체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여기에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을 거쳐 북한 공장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이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당국의 국산품 장려 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2013년 경공업 대회 참석 이후 수입품에 대한 환상이나 소비 풍조를 병으로 규정하면서 국산품 애용을 독려해왔습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와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산품 생산력 증대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경상대 정은희 교수는 대북 제재로 중국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현재 식품 가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산화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중국 거를 뭐 가져와가지고 조립해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메이드 인 뭐 GPRK도 돼가지고 국산으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고 노동 집약적이고 뭐 많이 자재가 많이 필요 없는 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국산화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이윤 여부를 남겨줄 수 있다. 뭐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원자재 부족과 전력난에다 대북 제재까지 겹칠 경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대로 국산품 생산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은 다음 달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미래 과학자 거리를 준공한 데 이어 최근 여명 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영훈 SK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 돈 약 100억 원이 투입된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과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재 국면에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북한 당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따라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 당국이 주택 건설 등과 같은 조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은 점차 외화와 물자 부족,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시장의 기능과 돈주들의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걷어들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할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현재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주민들은 70일 전투에 동원되는 데다 각종 공사비 조달을 위한 상납금 강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제재로 인한 대외 무역의 감소는 시장 자본의 축소로 이어져 민간 자금을 활용해 국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외화벌이 창구 다각화를 위해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생경제 차원의 경제교류 협력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국제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try to improve access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러셀 차관보는 1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가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하드드라이브나 CD와 같은 매체를 북한에 반입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CD나 휴대용 정보 저장 장치 등을 소지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제3자나 북한 주민들을 즉각적인 물리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혹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조해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인들이 이 같은 노력과 자유아시아 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people are benefiting from a range of programs, including radio.
셔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What worries me most is that North Korea will sell fissile material or a nuclear weapon.
특히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리아 핵시설을 예로 들면서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모두 북한 부품과 기술로 건설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이 현재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1년에 3개의 핵무기를 제작하거나 혹은 적어도 이에 상응하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IL 등 비국가 단체는 핵무기 판매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겠지만 이란 등은 북한의 핵무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로이터통신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제재의 효력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칠 경우 투여량을 늘릴 수 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핵 실험 강행 시 미국, 한국, 일본이 군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국제 언론 감시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0일 발표한 2016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에 이어 179위, 즉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200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해마다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정보의 블랙홀, 즉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의 독재 정권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이 출판 매체와 방송 매체의 유일한 공식 뉴스 제공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 매체에 취재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취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외국 언론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문화 행사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자들은 외국인 기자들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해외에서 송출되는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41위로 지난해보다 8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72위로 10단계나 떨어졌고 중국은 전년도와 같이 176위로 북한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 연료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 사용된 추진체는 이란의 기술력을 이용했다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 피셔 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19일 미 하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상당 부분이 이란과 공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인바르 센터장은 특히 지난달 북한의 고체 연료 로켓 엔진 분출 시험에서 공개된 추진체가 이란이 개발한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time, Iran has 1.25m diameter ballistic missiles with solid rocket motors.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공개된 북한의 고체 연료 추진체의 지름이 1.25m라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란의 탄도미사일인 샤질과 재원이 같다는 설명입니다. 인바르 센터장은 북한이 이란이 개발한 항속 2,000km에 달하는 샤질의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추진체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관영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출력 고체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과 단분리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추진체와 함께 추진체의 설계도로 추정되는 도면을 공개했습니다. 인바르 센터장은 김재일 위원장의 또 다른 미사일 관련 시찰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성 13호의 개량형 버전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에 비해 탄두 부분도 크기가 커져 핵이나 수소폭탄도 실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인바르 센터장은 화성 13호 개량형의 탄두 부분을 지름 60cm로 계산했는데 이는 40에서 80킬로톤에 달하는 핵무기를 탑재할 만한 크기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무수단 미사일 엔진 2기를 장착해 거리와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을 거친 탄두의 모양이 변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진입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바르 센터장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시험 발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절반 이상은 비록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하층에 속하지만 자녀 세대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탈북자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사나 남북하나재단은 지난해 만 15살 이상 탈북자 2,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북자 실태조사 결과 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사람이 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간층이 36%, 그리고 상층이라는 응답자는 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통계청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비슷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말 발표한 결과에서는 하층이 46%, 중간층이 52%, 그리고 상층이 2% 순으로 나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보다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자녀 세대에서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자가 60%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답한 사람은 14%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선 자녀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이 31%로 탈북자 응답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남북하나재단 기획연구부 신효숙 팀장입니다.
북한이 탈주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 생활과 비교해서 생활 수준이나 소비 생활이 그래도 낮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식 세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3%로 나타났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엔 24%가 만족한다고 답해 일반 국민 14%보다 높았고, 여가 생활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은 26%만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탈북자들은 42%나 나왔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도인 2014년보다 7만 5천 원 증가한 154만 6천 원, 미화로 약 1,360달러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월평균 임금 2,025달러의 약 67% 수준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2014년 54%에서 지난해 61%로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16%에서 15.6%로, 일용직은 20%에서 16%로 각각 감소해 직업의 안정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53%에서 55%로 늘었고 실업률은 6%에서 5%로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또 탈북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관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69%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고,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3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77%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신효숙 팀장은 탈북자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른바 지지 기반이 있는지 여부는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탈북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들끼리 도울 수 있는 관계들이 늘어나고 지역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 등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가 효과를 본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리 왔던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미 와서 그 연결해 놓은 그 일반 국민하고의 이제 관계 이웃들, 그리고 이제 그 탈북민 이웃들,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 가운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24%, 그리고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미국의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를 수령 우상화를 위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함 목사가 김일성 주석을 현세의 하느님이라고 말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그레함 목사 측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미국 종교 지도자가 숭상한 현세의 하느님이란 제목의 장문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그레함 목사가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이며 이런 나라에 성경책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김 주석을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사인 그레함 목사는 지난 1992년과 94년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시 그레함 목사가 북한에 가서 전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그레함 목사 측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레함 목사 측 제레미 블룸 대변인은 15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그레함 목사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블룸 대변인은 이어 이런 발언들은 그레함 목사의 신학이나 어법과도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 포스트 등 여러 언론들도 노동신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령 우상화에 미국의 기독교나 정치 지도자들을 활용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 미국의 근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칭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은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인정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계는 이런 북한 정권의 주장은 우상 숭배를 죄악으로 규정한 십계명의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미국 남부에서 활동하는 한 목사는 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왜곡해 우상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김일성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주민들 속에서는 엄청난 이런 그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박해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정권은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등 대외 선전용 교회를 세워 종교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안으로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을 지원하는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들 단체들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돕는 선교사나 목사들을 체제 전복을 위한 간첩이라며 장기간 억류해 체제 선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2년간 억류된 뒤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유명 미국의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였고 북한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한국인 김정욱 씨와 김국기 씨는 목사, 최충길 씨는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털을 잡고 글을 쓴 문인들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분단 문학의 두 거목인 최인훈, 이호철 작가의 대표 작품 초간본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지용 선생님께서 48년도에 녹번리로 오셔서 초당을 저희들이 고증을 통해서 한번 모형으로 복원을 해봤고요. 여기 있는 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에서는 오는 6월 19일까지 한국 문학 속의 은평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작가들이 털을 잡고 글을 썼던 은평구의 장소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방 전후 은평구에 거주하던 문인 130여 명의 작품 초간본을 한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납북당한 정지용은 현재 은평구 녹번동에 살고 있었고 분단 문학의 양대 산맥이라 평가받는 이호철, 최인훈 작가, 그리고 1969년에 조성된 기자촌에 머물던 언론인 출신 작가들의 원고와 책들을 함께 공개합니다. 전시를 준비한 황평우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장입니다.
87년도에 문학수첩 기준으로 그 은평에 문인들이 100명 넘게 계셨고 실제로 저희들이 등록 안 된 사람까지 찾아보니까 130명이 계셨습니다. 문학인의 벽이라고 해서 여기에 작가분들을 쭉 전시를 다 했습니다.
전후 분단 문학의 거목인 소설가 최인훈의 광장 초간본과 작가 이호철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 새벽지에 연재가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60년에 책이 만들어지면서 61년에 책이 첫 판에 나옵니다. 광장에 대해서는 쭉 다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최인훈을 알면 전부 광장으로만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광장의 임명준이 지금 어디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광장에 등장하는 임명준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남과 북 인형의 문제는 끊임없이 60년 지금 55년이 지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 원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저 임명준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분단이나 이념이나 통일이나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호철 선생님인데요. 인민군으로 징발되어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이제 정착을 하셨고 이산가족 상봉하면서 누이도 만났습니다. 누이 동생.
이호철 작가는 반평생 이상을 북한산 백운대가 보이는 은평에서 살면서 분단을 소재로 한 소설 대부분을 썼습니다. 이호철 작가입니다.
사라지는 살들 내 대표작이 하나. 그게 맞아 적선동 살 때 쓴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에는 이제 40 넘어서는 불광동에 살면서 주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작가라는 거는 자기 산만큼 써요. 그러니까 사실로든 혹은 우회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문화의 카프카니 프루스트니 전부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 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북에서 혼자 올라왔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북 그리워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워하고 지금까지도 그리워해요.
특히 은평구 불광동은 15개 언어로 번역한 남역사람, 북역사람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974년 남북회담이 열렸을 때 불광동에 사는 실향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 요즘 쓰는 거는 남역사람, 북역사람. 이제 귀향이 가까우니까 귀향으로 가까워지는 소설이 요즘 소설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작품은 타향에서 귀향, 분단에서 통일이죠.
이호철 작가는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실향민으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징집됐다가 국군포로로 풀려나 혼자 월남해 1955년에 타량으로 등단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가져온 비극과 이산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글을 써왔고 은평구 불광동에 살던 소설가 최인훈과 함께 분단소설을 한국문학의 주류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난 쓸거리가 있어요. 남북 간에 문제가 있는 한 난 쓸거리가 끝내 뭐 없어지지 않아. 아직도 그러니까 작년도 남과 북 진짜 역사 읽기라는 거 썼잖아요. 100살까지 난 쓸 거예요.
그 노래도 은평에서 작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호 선생님 저 작사도 여기 있고요. 자 테이프 사용하면서 안으로
은평구에 털을 잡았던 문학인들의 작품들과 작가의 양력을 한데 모은 첫 전시인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뭐 저희 작품도 여기 다 있고 하지만 문학의 요람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오늘 막 여기 오니까 새삼 우리 문인들이 요즘 소설책 잘 안 팔리고 문학이 마치 추락시대인 그런 느낌인데 일단 여기 오니까 다시 문예 부흥 시대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도 소설 쓴 사람으로 이런 걸 쫙 경대에 나오니까 와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 같고 또 옛날 봤던 것이 다시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참 좋습니다.
그 이제 인화창을 보면 그 지나간 시간들이 그대로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담긴 우리의 그 역사, 문학인으로서의 역사가 그냥 눈에 선하게 보여서 너무 좋아요.
김지영 선생님 향수를 원래 그 타자했던 그 그때 압축이 또 옥색 인쇄에 했던 그 흔적대로 저희들이 시를
전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작가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오는 23일에는 이호철 작가가, 다음 달 7일에는 김훈 작가가 시민들을 만나 자신의 삶과 문학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난 5년간의 생활 시간 변화상을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 자는 시간,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한국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 99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통계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여러 활동 분야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자세하게 발표됐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의 하루 24시간 시간표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전국 2만 7천 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겁니다. 국민 개인이 시간 일지에다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일기를 쓰듯이 이틀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인데요.
네.
통계를 보니까 일과 가사노동, 학습 등 이른바 의무적인 시간에 할애된 시간이 하루 중 7시간 57분이었고요. 수면, 식사, 건강관리 등 개인에 투자하는 필수 시간 11시간 14분으로 나왔습니다.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일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줄었고요. 개인을 위한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가 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개인 위생, 외모 관리, 건강 관리 한 20분 정도가 늘었고, 뭐 스포츠, 레포츠, 다양한 운동 활동이 12분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가 시간을 보면 5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루 4시간 49분이라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이 지난 15년 사이에 40분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네.
15시간 정도 집에 머물고 있다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이런 겁니다. 1990년대에는 야근하는 것도 많았고요. 회식 문화가 길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국민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아져서 집에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인터넷 쇼핑이 발달해 있어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굳이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의 한 60%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하루 평균 잠자는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한 1분이 빠진 8시간이었는데 5년 전보다 잠자는 시간이 12분 늘었습니다. 가장 늦게 자는 날은 토요일 밤이었고요. 가장 빨리 잠자리에 드는 날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월요일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네요. 일요일 저녁에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거가 마무리됐고요. 내년 12월이면 한국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공략하는 정치권의 대권 경쟁 분위기도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각 언론사가 여론분석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
커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에 관한 주제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어떤 인물이 거론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네. 각 정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이름과 전현직 서울시장 그리고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유력한 후보로 올랐었는데 총선거 이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부산 사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또 서울 노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낙선은 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의 대선 후보감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지 않은 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낙선하긴 했지만 대통령 후보감 순위 3, 4위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는 달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호감도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상승세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인데요. 이 안철수 대표는 최근 지지율이 높아진 국민의당의 그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고요. 문재인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에서 14주째 연속 1위의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시인 윤동주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민족 시인 윤동주를 지키자 이런 구호를 내건 행사였다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중국이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용정시 명동촌에 있는 윤동주 생가 앞에 세워진 경계석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데요. 한 해 10만 명에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 시인의 생가 앞에 세워져 있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쓰인 경계석. 서울시인협회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의 한류시대 선포식 행사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예, 민족의 대표 서정시인이라고 배웠었는데 중국에서는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일제강점기 한국말이 억압받고 있을 때 윤동주 시인이 써내려간 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일제 항거하고 민족 정신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자아성찰을 통해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또 이런 분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가 되어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면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찾아가고 또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경계석에 조선족 시인 윤동주라고 써 있는 것, 이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 서울시인협회 주장입니다.
네.
중국이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고 한국 젊은이들도 이 멘토로 삼고 있는 민족 시인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 시인이라고 하는지 그 배경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이 시인의 생가가 중국 용정시에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인이 태어난 곳이 1917년 당시 만주 북간도 명동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일제강점기에 어려웠던 그 세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간도에 한인 마을이 형성돼 있었고 그 함경북도 청진의 고향인 윤동주의 부모님들도 이곳으로 옮겨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인의 가족이 잠시 그곳으로 이주를 한 것이지 중국 국적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 억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중국이 생가를 정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 부분을 각인시키고 동시에 관광 수입도 늘리고 있다면서 이 민족의 시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시인들이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국적을 조작한 이 안내석, 당장 철거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